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좀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5.5 파운드가 빠져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제 오랜만에 160대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몸무게가 뭐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잘 그 갔다 왔습니다. 뭐 여기 지금 가방 무게 때문에 여기 막 허렇게 이쪽 양쪽에 멍도 들고 뭐 하여간 온몸이 그냥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힘들지만 내려왔죠. 그냥 힘든 동안에도 여기가 내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또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뭐 역시 내려오니까는 다시 금방 일상으로 돌아오고 산에 갔다 온 게 사진으로 보면서 아득한 갔다 왔으니까 그렇죠? 아득한 그래 내가 저기 갔다 왔지 일종의 성취욕도 있고 또 이제 여러 느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 산에 갔다 온 그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되겠지만 마치 제가 그 30파운드짜리 배낭을 메고 그 힘든 돌길을 사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올라갈 때는 공기가 없어서 힘이 들지만 내려올 때는 그 돌길이라 무릎의 무게 때문에 아주 그냥 한 발 한 발 걸음을 돌길을 내려오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나 내려가는 것이나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잠깐이고 일순간이고 사실은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뭐 가족 가운데도 지금 이제 뭐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우리 아까 뭐 관계에 대한 우리 기도도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아픔과 고통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단지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또 공감해보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과연 그 눈먼 사람의 변화되고 나아지는 그러한 삶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과연 가능하고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사역 가운데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소망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소망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이 그 눈먼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합니다. 죄가 있다는 전제하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그렇게 죄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죠. 아니, 어쩌면은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 눈먼 사람 스스로가 자신에게 수없이 했던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나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시대를 얘기할 것 없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지만은 과연 2008년 이후로 경제 위기가 온 것은 무엇이 원인이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일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 때문일까? 뭐 우리가 여기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얘기하지만은 베이 지역의 집값은 렌트비는 왜 뭐가 원인일까? 세상의 자연재해들은 왜 일어나고 그 피해를 입는 수없이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서로가 상대 당을 손가락질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일반 국민들은 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일반 국민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집이나 카페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원인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주 고장나는 자동차는 내 잘못이 아니라 실력 없는 메카닉 탓인 거죠. 새 차인데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그 자동차 메이커가 문제가 아닐까,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문제가 아닐까라고 거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원인을 찾는 것, 뭐 그것을 다른 곳에도 적용해 본다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목사는 교인 탓을 하고 교인은 목사 탓을 하는 게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여나 자식들이 엇나가는 것을 보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왜 애를 저렇게 키웠느냐고 아내 탓을 하기도 하고 아내는 자식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하는 남편 탓을 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피를 거슬러 올라가서 집안 탓을 하기도 합니다. 찾다가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탓을 하기도 합니다. 집을 사서 힘든 사람은 나는 왜 경제위기 때 집을 사서 버블에 동참해서 나는 왜 집을 샀을까? 아니 나는 왜 자동차를 이 메카닉에 갔어야지 왜 저 메카닉에를 갔을까? 나는 왜 도요타 대신에 독일차를 샀을까? 네, 그런 것도 하죠. 나는 왜 도요타 대신에 독일차를 샀을까?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나는 정말 아이를 잘못 키운 것일까? 세상은 누군가에게 총대를 매라고 강요하고 우리도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유를 찾아만 하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원인일까? 라고 궁지에 내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이건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건 간에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찾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눈먼 것은 누구 탓일까? 그렇게 평생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던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스스로 나는 그 사람이 눈이 멀었는지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사람의 눈이 멀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 이유를 아신다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다시 말해서 눈을 멀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일까? 아니면 거꾸로 사랑과 자비는 너무 많으신데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있다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게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인과 이유를 굳이 찾자면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죄.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죄들과 구별되는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 사람의 죄들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죄들 때문도 아니다. The sins. 그러한 죄들 때문도 아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 그러나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많은 이들이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자동차가 서는 것들은 죄들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죄들은 없어도 그냥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아담의 바로 그 죄 때문에 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망가졌고 그리고 세상은 어그러졌고 세상은 제 궤도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붙들고 울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울음 넘어서 그 이유 넘어서 원인 넘어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유를 찾지 말고 소망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눈먼 사람에게 바로 눈먼 사람이 그 실로암 물 곁에서 들었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눈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좌절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아니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금이 가고 있는 나의 삶 구멍 난 것 같은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 정말 그것은 눈먼 사람에게는 눈먼 것이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부부관계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파이낸스나 우리의 말버릇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자녀 양육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찾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소망의 근거를 찾으려고 예수께로 눈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사역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게 눈을 뜨게 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양,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제 설교이든 여러분 각자 드리는 기도이건 누군가의 중보 기도이건 겨자씨에서 드리는 정말 작지만 소중한 그런 공동체의 성경 공부나 기도이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역하실 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자 사역하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주님 내가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보셨고 6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에 개어 그의 눈으로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대학생들과 성역 공부할 때는 막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막 학생들이니까 막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막 침 뱉어가면서 막 발라보고 막 애들 막 여자애들 막 어 막 이러고 막 발라줄까 막 이러고 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눈이 가지 않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보셨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 1절에서 6절 사이에 예수님이 그 사람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과 무엇인가 인터랙션을 하셨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죠. 그리고 그냥 곧바로 그 눈먼 사람에게 가셔서 그냥 사역하신 겁니다. 별로 특별하신 게 없어요. 그냥 곧바로 가서 자 이제 잘 들어봐.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너도 여기에 뭐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예, 진흙 바르시고 가서 씻어라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 눈먼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왜 이러세요? 이게 왜 이러세요? 지금 뭐 이게 뭐 메르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접촉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예. 손 세니타이저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사역만은 아닙니다. 그 눈먼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혼란, 자신의 어둠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먼 이유를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의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신의 어두웠던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어두웠던 과거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많은 통계에서 나오는 통계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청년들에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온이도 부모님과의 어려움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왜 이럴까 그러고 얘는 또 뭔가 컴플레인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가면서 부모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는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관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사귀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용서하지 않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저한테 깊게 여운을 남긴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말뜻을 곰곰이 새겨보면 그 말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떤 모양으로건 그 사람과 연결되게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조그만 잘못된 일만 관계 어려움만 있어도 자꾸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눈먼 사람이 예수께 자신을 맡긴 것은 자신의 과거의 어둠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혼란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눈먼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먼 사람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겨드리고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역하시면 그것이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진흙을 개어 눈에 발라주시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신 겁니다. 아직까지 씻기 전까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 거기에 보니까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나 동안에 우리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밝을 때 낮에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은 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과 혼란이 가셔졌습니다. 눈먼 사람의 보지 못하는 어둠, 눈먼 사람의 보지 못하는 혼란은 바로 그 시간을 통과해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둠과 혼란을 통과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어둠과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빛을 주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최고로 치는 최고로 그 넘버원으로 여기는 한국의 최고의 락그룹 중에 들국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국화 그 불후의 명곡 예, 행진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행진하는 거죠. 나의 어둠과 나의 과거를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행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에게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 사람은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것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빛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밝음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에서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고통과 문제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잘 해결해 주실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해 주실지 풀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뜻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들이 풀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도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은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눈이 밝아져서 어둠과 혼란을 지나가니까 주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빛을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내 삶에 빛이 되어주셔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결과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복음 전하면서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고 그러다가 순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 삶을 우리가 축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걸어간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거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이건 간에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건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눈먼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 주님의 우리에게 사역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새로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소망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우리가 드러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과연 눈먼 것이 누구의 죄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모의 죄냐 아니면 눈먼 사람의 죄냐.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을 전에부터 알던 사람들의 의견이 두팔로 나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눈멀었던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다른 사람이다. 둘로 나누죠. 첫 번째는 누구의 죄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졌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9절의 마지막에서 눈 멀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는 눈 멀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변화된 눈을 뜨게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눈뜬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9절 뒷부분에서 12절까지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11절에서 이제 눈뜬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은 이제 주저함 없이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셨다는 것.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옆에 있는 배우자 아니고 교회 성도도 아니고 먼저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러스는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서 찬송을 부른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바른에 가가지고 외양간에 서서 사람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말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말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서 거룩하게 찬송 부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거룩한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치 I love you,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에 20번씩 한다고 해서 성숙한 연인이 되거나 성숙한 부부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부 생활하면서 I love you 한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서 주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 교회사의 많은 사람들, 아니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도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때 가능한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인을 찾지 말고 소망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하실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변화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눈먼 사람과, 그러나 다시 보게 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눈뜸이 있는,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